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완전히 멈추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가지만 핵연료봉 등을 보관할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3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증언해 사법 방해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선 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젊은 열사들의 사연과 긴 세월을 견뎌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근거가 됐던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법원이 결론을 낸 가운데 이 보고서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국민연금 간부가 최근 영전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적힌 대로 인사가 이뤄진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가서 협조를 호소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아예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유력시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예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무위는 오는 12일로 다시 날을 잡았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또다시 사흘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김희수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님들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 회의도 할 이유가 없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각 당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인준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이낙연 총리 인준 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판결에 대해 지지 기반인 호남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야3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더라도 김희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만으론 과반수 찬성이 쉽지 않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청와대에 대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과 대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의 오찬 회동도 거부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다음 주 상임위원장단 오찬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새 후보의 지명부터 철회하라는 주장입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난 인물들마저 임명을 강행하려 하면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을 일방적으로 불러 밥을 먹자는 게 과연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았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나친 과잉 반응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또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항의 표시할 것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 법안과 추경 예산안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우려해 대여 강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여기서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자, 자유한국당은 밥을 먹자는 게 소통이 아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청와대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야당을 좀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늘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일단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병헌 정무수석을 이제 국회로 보내고 설득을 하겠다는 거겠죠? 브리핑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 작업을 하지만 자,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청와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는 별개로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경우는 뭐 사실상 청와대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야3당 입장이 완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득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야3당이 반대를 해도 청와대는 그냥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기간을 넘어서면 10일간 재송부 요청기간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바로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밀어볼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할 만큼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임명 강행이 불가능한 점은 아니란 것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오늘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약 1시간 전인 7시부터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고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현재 인사청문회와 같은 현안이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이런 당부의 내용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음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 차원에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식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못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7명이나 되다 보니까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전병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찬까지 안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중에 예정된 이 오찬도 최대한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청와대가 오늘 차관급 5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관련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고속순 기자입니다.
노태강 전 국장이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 차관은 2013년 정유라 씨가 1위를 하지 못한 승마대회 직후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감사 결과 정 씨 측과 협회 측 문제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지난해 5월엔 명예퇴직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전공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체육 분야 담당으로 특히 평창올림픽 준비를 책임지는 자리인 2차관으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제처장엔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혜숙 변호사를, 기획재정부 2차관엔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엔 손병석 국토부 기조실장을 승진 발탁하고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황인성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공여하는 토지, 또 주한미군이 반환할 기지를 정리한 협정이 한미연합토지관리협정입니다. 이게 2002년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연합토지관리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입니다. 새롭게 제공하는 토지는 그 위치와 면적,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는 헌법에 따라서 당시 이 협정은 국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못지않게 기지공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라는 헌법 절차 또한 지켜야 합니다.
2년 뒤 이 협정은 일부 내용이 바뀝니다. 공여 부지는 줄고 반환 예정지는 늘었습니다. 이때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바뀐 부지는 대부분 사드 공여지 70만 제곱미터, 즉 21만 평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700평에 불과한 파견대도 협정 내용에 포함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부지를 미군에 줄 때는 국회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조약을 개정해서 토지를 공유해왔고 그러한 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이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사드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를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서 영구 폐쇄하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 만입니다. 이 원전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시대가 열렸죠. 폐쇄되는 첫 번째 원전으로도 기록됐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을 멈추고 난 뒤에도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특히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석창 기자입니다.
원자로가 폭발한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을 절벽으로 덮는 자폐 격리와 방사능 피폭 우려로 30년 이상 뒀다가 작업하는 미국 3마일 원전의 지연 해체 방식과 달리 고리 1호기는 일본 도카이 원전처럼 가동 중지와 함께 해체 절차에 돌입하는 즉시 해체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고리 원전 4기 중 지금 보시는 게 1호기입니다. 1호기 해체 작업에는 1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해체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단 운전이 멈춘 직후 해결료를 꺼내 저장조로 옮긴 뒤 5년 이상 냉각시킵니다. 그 사이 원자로를 시키면서 해체 계획을 짜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격 해체는 2022년부터 시작되는데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8년,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결국 빨라도 2030년대 초반은 돼야 해체 공정이 모두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1998년 운전이 종료된 일본 도카이 원전의 경우 여전히 설비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폐로 기술도 확보되지 않아 연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의 첫 발을 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제일 큰 문제인데 처리장을 어디에 지을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원전에서는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폐연료봉처럼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고준위와 원전 건물 콘크리트, 작업복 같은 약한 방사능의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원전 전체의 방사능 중 95%가 폐연료봉에서 나오는데 원전에서 바로 꺼낸 연료봉에 직접 노출되면 하루 안에 숨질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지하 500m 깊이의 영구 처분 시설에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직 어디에 처리장을 지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83년부터 후보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중저준위 처분 시설만 경주에 지어 2014년에야 가동에 들어갔고 정작 중요한 고준위 폐기물은 배출한 원전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8년까지 부지를 정하고 2053년에는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정부는 일단 고리 1호기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인근 고리 2, 3, 4호기에 임시로 옮겨 저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4년이면 가득 차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처리장 건설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꼽히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이자 자질 부족의 통수권자로 묘사됐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3시간에 걸쳐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단언도 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를 거부한 자신을 해임한 뒤 FBI가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거짓 이유를 댔다고도 했습니다.
Down the investigation into Michael Flynn, and also as you
look back. No. Next question.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메모로 남긴 이유도 나중에 말을 바꿀 것 같아서였습니다.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구미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은 권고가 아닌 명령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as so stunned by the conversation.
Do you believe Donald Trump colluded with Russia?
It's a question I don't think I should answer in an open setting, but that's a question that'll be answered by the investigation, I think.
코미는 특검이 수사에 나서도록 메모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I asked him to because I thought that might promp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counsel, and so I asked a close friend of mine to do it.
코미에겐 백악관이 녹음했을 수도 있는 테이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The president surely knows whether he taped me, and if he did, my feelings aren't hurt. Release all the tapes. I'm good with it.
고미 전 국장의 폭탄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탄핵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네,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를 명령으로 여겼다는 코미 전 FBI 국장의 발언은 사법 방해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사법 방해죄는 중범죄인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불법적 의도를 갖고 FBI 국장에게 특정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법 방해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만날 당시 하위와 법무부 장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것과 코미에게 충성심을 수차례 강요한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충성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상반된 해석으로 맞섰습니다.
You may have taken this direction, but that's not what he said.
Correct. That's
what he said. He said, "I hope."
Those are exact words. Correct.
희망이라는 단어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민주당은 코미 전 국장이 당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만큼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탄핵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고 공화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년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백악관 공식 대응 대신 개인 변호사를 통해 수사 중단을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미에 대해서는 기밀 대화 유출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로산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조금 전 트위터를 통해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기밀 유출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청문회의 승자로 코미와 상원 정보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특히 정보위원회는 정파를 떠나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증언을 충실히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역대 최고의 정치 극장이 열렸다. 미 언론이 한 목소리로 지목한 최대 승자는 단호하며 침착하게 증언을 이어나간 코미 전 국장입니다. 팩트, 즉 사실만 담긴 교과서였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공화당 소속의 정보위, 부어위원장과 민주당의 워너 부위원장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청문회를 매끄럽게 진행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코미 메모를 언론에 유출한 컬럼비아대 니치맨 교수에 대해선 적어도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스쿨 교수가 됐다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패자로 평가됐습니다. 결정적 증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큰 흠결로 꼽히는 거짓말쟁이로 비판받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저격수로 기대를 모았던 맥케인 상원 의원은 논점 없는 질문으로 눈총을 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미가 반복적으로 러시아 게이트 관련 보도가 틀렸다고 말했다며 언론들도 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미에 대한 평가는 갈렸지만 청문회에 대한 미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And I think that all Americans want is for the truth to come out and for us to move on as a nation again. Positive.
JTBC 강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년 전 오늘 연세대 2학년 이한열 씨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날이죠. 그날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오늘 이 씨 모교와 서울광장에 모여 추모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 속에 쓰러진 대학생은 21살이었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2학년 이한열 씨는 최루탄에 맞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씨를 뒤에서 부축했던 이종창 씨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6월 항쟁의 의미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저 사진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고 아픈 기억이잖아요.
6.6민주항쟁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연세대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이 씨 후배들은 직접 상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후배가 되고 싶은데.
시민들은 오늘 저녁과 내일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서울광장에 모여 운화제를 이어갑니다. 이한열 씨의 어머니는 3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뜻이 되살아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색이고 간직하고 그랬다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요. 그 촛불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감회가 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였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1980년대 후반 이 민주화 투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나 억울한 죽음도 많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견딘 어머니들을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정 속 아들은 24살 앳된 모습으로 웃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권리를 위해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윤기 씨입니다. 쌀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아온 어머니는 이제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게 가슴에 못이 베겨서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신기고 단가지도 제대로 못 사 입히고 그게 그냥 가슴에 맺혀가지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
정 씨가 아들을 잃은 뒤 쓴 편지엔 민주화가 이뤄져 윤기 영혼이라도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1988년 5월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선 아들은 29년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서울대생 안치용 씨. 넋이 나간 엄마는 온 서울을 헤맸지만 아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을 놔두고 뭐 공항에 들어오면 뭐 폭탄을 던지고 이다 뭐다 그러다 그랬고 운동권들을 굉장히 그냥 근데 자꾸 미행을 했어요. 너무 억울한 게 어떻게 하필 우리 아들아 왜 하필 그 중에서 나를.
김혜수 씨는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아들이 못 이룬 꿈 때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아들 강민호 씨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공장에 위장 취업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나로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메모도 남겨놓고 했으니까 지가 뜻이 있어서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 안에서 지 뜻을 좀 이루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영정 사진이 있는 유가족 협의회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 오래됐으니까 잊고 사는 줄 알 테지만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이 참 절절하게 느껴지고.
30년 전 가족 사무실로 터를 잡은 동대문구 시장골목의 한옥집엔 수배자들이 피신하던 다락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시 자식을 잃은 장남수 회장은 그래도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30년, 40년 전부터 민주화운동에 씨앗을 뿌렸던 그 씨앗이 터서 지금은 성장을 해서 광화문에 1,700만이라는 시민을 모았다고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JTBC 신진입니다.
네, 어제 법원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삼성 계열사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했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만든 보고서가 조작됐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간부를 100조 원대 주식 투자를 책임지는 요직으로 최근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중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경우 합병 비율 등의 문제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2조 원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손해를 상쇄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최준규 리서치 팀장이 합병으로 2조 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팀에 지시했다며 리서치 팀은 검증도 없이 의도적으로 조작해 하루 만에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고서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리서치 팀장은 지난달 25일자로 국민연금의 100조 원대 주식 투자를 총괄하는 주식운용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신동철, 최준규 리서치 팀장,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해당 실장이 어떤 관계인지, 안전수석 수첩에 왜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신 전 비서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운용 방식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더 이상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우리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신해 집을 책임지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가가 돈을 맡긴 가입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협약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입 이후 5개월간 국내 300여 개 기관 투자가 중 한 곳도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1호 가입 기관이 나온 것을 비롯해 30곳가량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도 가입 독려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기업의 지분을 사고팔 때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은 하반기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280여 개나 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계기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국내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면회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 의아했는데 하지만 구치소 측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러 택시를 타고 간 겁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아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도착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그제 정 씨의 전 남편 신모 씨와 마필 관리사 이모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독일과 덴마크에서 정 씨의 아들을 돌봐온 60대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지 생활 자금 등에 대한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 전반과 이에 대한 정 씨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공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머니 최 씨와의 면회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봄이 지나면서 미세먼지 걱정 이제 좀 덜 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자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나름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적한 어촌마을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항상 뿌였습니다.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횟수는 2015년 두 번이 지난해엔 11번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5월까지 7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도 문제지만 충남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들이 워낙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시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허점은 규제 방식에 있었습니다. 1996년 이전 시설당 세제곱미터에 25mg이던 기준은 2015년 10mg, 올해 초에는 5mg으로 촘촘해졌습니다. 한 발전소에서 뿜는 오염물질은 점차 줄었지만 발전소 자체가 늘면서 공기질은 더 나빠진 겁니다. 실제 충남에는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가 5기 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들이 순간의 농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사업장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제 확대가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정책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 2008년부터 대기 총량 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의 반발로 진전이 없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배정이 너무 적어서 이게 반년도 못 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기차 보급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남아돌 지경이라고 합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5만 5천 대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됐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국 폐차장은 차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폐차 실적이 뚝 끊겼습니다. 이미 대부분 지자체 지원금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어디냐고 여쭤보고 거기는 이미 저 예산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이 처음 묻는 게 왜 예산 떨어졌나 묻자 뭐 화내시면서 전화 끊죠. 기다리겠다고.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디젤 RV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 보조금은 최대 165만 원. 여기에 고철비와 신차 구입 시 세금과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37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외면하고 스스로 폐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은 2013년 23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230억 원에서 10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차종만 인기를 끌다 보니 대기 수요까지 몰려 지난해 배정된 예산 중 560억 원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 폐차가 더 시급한 만큼 예산 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화석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사는 50대 여성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4만 유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낸 사람은 56살의 요가 강사인데 1979년 파리로 이사 온 뒤에 천식을 앓게 됐고 지난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때는 응급실에도 실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난해 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서는 휴대전화 하청 공장에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가 실명 위기에 내몰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메탄올 실명 사건이 언급되면서 인권보고서가 조금 전 열린 UN 인권이사회 총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를 앞둔 김용신 씨가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Mr. Chairperson, I am 29 years old South Korean. Two years ago, I became blind because of methanol poisoning.
주어진 1분 30초 안에 실상을 알리기 위해 영어 발음대로 쓰여진 원고를 통째로 외웁니다.
No one told me it is illegal to dispatch workers in manufacturing business in South Korea. No one told me methanol is dangerous.
휴대폰 부품 하청 공장에 불법 파견된 지 3주 만에 오른쪽 눈을 완전히 실명한 김 씨는 원고를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There are at least five more young South Korean workers with the same story.
잠시 후 열린 총회에서 김 씨가 외운 연설문을 떠듬떠듬 읽어갑니다.
I think many of have Samsung or LG cell phone. I lost my eyesight and got brain damage in making your cell phone.
유엔 총회 연단에서 울려 퍼진 건 국내 대기업들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human's life, our life are more important than business profit.
오늘 열린 총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조사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도 제출됐습니다. 유엔 측은 메탄올 피해자 사례와 노조 탄압 등을 언급하며 원청 대기업들이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신소재 매트에서 흰색 가루가 나와서 논란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죠. 특히 이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컸는데 국가표준안전기술원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아이를 눕히는 매트에서 흰색 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사용 후 아이에게 발진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환불 요청도 이어집니다. 모두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신소재, 아웃라스트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이달 초 해당 소재 일부 제품에서 흰색 가루가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 일주일 만에 관련 피해자 카페 회원만 만 명에 달합니다.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표준안전기술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흰색 가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소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수입된 원단이기 때문에 수입한 회사에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흰색 가루 발생 원인을 두고 원단 공급업체와 제조사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원단 공급업체는 흰색 가루의 발생 원인으로 제조사가 특수 코팅된 원단의 겉면과 안면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공정상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원단을 직접 가공한 제조업체 측은 애초부터 겉면과 안면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지침서에 앞뒤 구분은 없었고요. 없었고 또 앞뒤 구분이 일단 하더라도 앞이나 뒤나 가루가 다 나옵니다.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품 안전성 조사와 함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세월호 3층에서 18일 만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객실 수색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화물칸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화물칸 내부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승용차 여러 대가 컨테이너와 뒤엉켜 있어 수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목포신항에서 최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세월호 선체 3층 주방구역에서 사람 상반신 일부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찾았습니다. 배 안에서 뼈가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이영숙 씨 유해를 발견한 이후 18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재 객실부 수색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다음 달 시작될 화물칸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화물칸에는 차량 185대, 컨테이너 105개를 비롯해 철근, 식자재 등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화물칸 진입구 네 곳을 뚫고 수색팀이 들어가 오염 정도와 장애물 등을 살폈는데 수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화물칸 내부 사진입니다. 노란색 화물용 컨테이너 옆으로 승용차 여러 대가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흰색 승용차 뒷부분엔 녹색 번호판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역시 진흙에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화물칸에 있을 수 있는 미수습자 유해를 찾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수색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이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임 고문 측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3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고문과 해당 공무원의 금전 거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포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돈이 오간 건 임 전 고문의 부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중구청 도심재생과 소속으로 도시관리 계획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막역한 사이인 공무원이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호텔 신라 측은 임 전 고문은 호텔 경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돈 거래와 인허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핀 뒤 두 사람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도피 3년 만에 프랑스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46억 원대 배임 혐의 외에도 유 씨가 운영한 모레아 디자인과 관련해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도피 중인 동생 혁기 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재앙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덜 뽑는 탓도 있겠죠. 하지만 인력을 늘려도 경력직 먼저 찾는 현실은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1명 뽑을 때 경력직은 6.8명을 뽑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이서원 씨는 최근 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의했다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공고에는 신입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막상 이력서는 경력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력자를 뽑는다고 쓰지 그렇게 좀 모호하게 썼던 것도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자리 잡으며 인턴 활동마저도 경력자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에 지원했던 구직자 4명 중 1명이 경력 미비를 자신의 취업 실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앞서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지원자의 경력 사항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긴 있죠.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독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역대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5개나 딴 선수가 있습니다. 보치아라는 종목의 정호원 선수인데요. 지난해 리우올림픽 포상금 때문에 뒤늦게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정호원 씨는 지난해 리우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붙이면 이기는 경기로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종목입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정 씨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도 총 3개의 메달을 땄고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목표로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자신이 5년간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씨가 받은 메달리스트 포상금이 문제였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 씨에겐 의료비 지원도 끊어졌습니다.
이래요. 지금 마음에 느끼고.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따질 때 매달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제외하지만 일시 포상금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른 수급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계에선 메달 유망주들의 동기부여라는 체육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추락해 있는 것을 군이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이 비행체는 폭 2.4m, 길이 1.8m 크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서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의 의뢰용 도장인 어보와 조선 후기 현종의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는 어보가 60여 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들 어보는 6.25 때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3년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8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왕이 서거하지 않아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내용의 특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만든 대프리카라는 합성어가 나올 정도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난해에는 열대야 일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발포에서 안개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잠시 멈춰 더위를 식힙니다.
후덥지근해서 너무 더웠는데 그러니까 물 맞으면서 짜증도 순간 날아가고 상쾌했어요.
대구에 설치된 쿨링포그입니다. 미세한 물분자가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아 주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분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옷이나 피부가 젖지 않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온도가 30도 이상, 습도 70% 이상일 때 주로 가동됩니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 시내 5곳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를 올해 8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하루에 4번 도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 로드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 서울의 2배에 이르는 녹지 비율도 도심의 열을 식히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폭염일수는 32일로 서울보다 8일 많았지만 열대야일수는 오히려 서울보다 18일이 적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폭염대응 토론회에 대구시 공무원을 초청하는 등 다른 도시들도 대구시의 열 식히기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네.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래 안 좋아요입니다.
예.
네, 오늘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갔다가 구치소에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갔죠. 그런데 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와 연락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바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이 있네요.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원래부터 사이가
예,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랬군요. 별로. 네.
예,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네. 더 안 좋아졌겠군요. 그러니까 둘 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8일 새벽에 이제 장시호 씨가 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지금 자유로운 어쨌든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좀 상황이 다른 건요. 장 씨는 일단 6개월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도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아서 풀려난 거고요.
예.
정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수사 후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저 얘기를 한 게 이제 정유라 씨가 그 엄마를 만나라고 한 거잖아요.
네,
남부구치소 간 건데 사실 그 당연히 공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변호사들은 그 몰랐던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예.
해외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관련법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외부인 접견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 씨는 지금 최순실 씨랑 공범 관계로 뭐 증거인멸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이제 구치소장이 불허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구치소 소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최 씨가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항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 정우성 전 비서관 또 재판이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좀 재판에서 좀 흥미를 끌었던 것이 정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멸사봉공,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마음, 이 자세가 확실한 분으로 존경스럽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평가를 예. 했습니다.
정우성 전 비서관, 그건 네. 그야말로 그분 생각이고
그렇죠.
정우성 전 비서관이 그 최순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된 그런 예. 개인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우선은 말은 많은데 내용은 없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검팀이 당시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그
예.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이 국정지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설문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역시 그 축소를 예. 했고요. 그리고 김 전 실장이나 우병우, 안종범 전 수석은 아마 최순실 씨를 100%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네.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름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 내렸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뒤집기에 어려움입니다.
예.
네, 오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보시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봤습니다.
예, 고흐의 예. 두 마리의 개라는 작품입니다.
예, 예.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닌데요. 예. 이 바로 검찰을 개에 빗대면서 이 스스로 뒤집기,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
꽃게는 한번 뒤집히면 결코 혼자서는 다시 돌아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돌아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예.
인사라는 칼에 몸을 내맡기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결국 네. 외부 칼이 와야 개혁이 됐다.
그렇죠.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내면서 그게 또 한번 얘기가 나왔죠. 박영선 의원이 예전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네,
명단
네,
비교가 좀 되고 그러더군요.
예, 예. 그때 상당수가요. 이제
예.
그 지난해에 국회에서 박 의원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한 명단에 들어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예.
됐는데요. 먼저 지난해 상황을 좀 함께 보시죠.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각금 이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전에는요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12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 중에 10명이 이제 검찰을 떠났거나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예. 수사 의뢰가 됐죠.
예. 예. 좌천 뒤에
예.
수사 의뢰까지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하여튼 안팎으로 검찰 스스로 굉장히 개혁의 의지를 다져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응답하라 60입니다.
예.
네,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30년 전 오늘은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 고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쓰러진 날입니다. 청년 이한열의 죽음은 60 민주항쟁의 기폭제이자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가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예.
그 직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상호
예.
의원, 그 이한열 열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한양대 총학생회장
예.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당시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당의 핵심에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군요.
네, 방금
예.
소개해드린 사람들 말고도 이제 86그룹이라고 해서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고
예.
하는 학생 운동권 출신의 그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핵심이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뭐 학교, 대학을 다녔으면 대부분이 이제 운동을 했을 텐데 또 누가
네.
했습니까?
또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민주당의 이인영, 송영길, 김태년 의원 그리고 그 내각에는 김영춘, 김현미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도 있고요.
네, 마청으로
예.
불립니다.
예, 예.
네.
자, 내일이 30주년, 내일도 이제 기념 행사가 있지요.
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서 덥고 또 습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